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상하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상하로 되어져 있는 시리즈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데 원래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인경의 번역자들이 이처럼 상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독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록 저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첫 번째 성전이 아직 그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때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니까요. 예레미야는 그동안 전통적인 저자로서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간주되어져 왔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그 성경 저자, 이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열왕기상 가운데 아홉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아비 다윗같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계열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왕들은 다윗의 모범에 의해서 이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적인 표준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표준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의 왕들이 그러한 표준에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다윗이 기준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다윗은 모범에 미치는 소수의 왕들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열왕기서가 성경 가운데서 우울하고도 경직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읽다 보면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이며 왕국의 쇠퇴와 몰락을 총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떤 때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하기까지 하죠. 먼저는 왕국이 분열되고요. 그 각 왕국이 멸망의 기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취지를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이라고 봐요. 이스마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미쳤더라 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북왕국의 쇠퇴와 몰락을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25장 21절인 겁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남한국도 북왕국의 멸망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그리고 하에서는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왕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인간의 통치에 대하여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결과는 뭐 당연히 좋지 않았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땅 위에 있는 보좌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을 뒤집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하고서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사실상 사무엘 상하에 이미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의 책들은 크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국가의 영토 확장과 번영 그리고 다윗 시대의 전성기, 솔로몬 때의 분열 그리고 두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사무엘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훈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장을 보시면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1장에서 다윗은 이제 나이 많은 노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후원을 받은 다윗은 다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게 되고요. 열왕기상이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1장은 웅장한 사건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서의 처음부터 우울한 설명을 대하게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어느덧 여러분 다윗이 노인이 되었네요. 다윗이 늙은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어색하죠. 우리는 항상 목동이요 소년으로서 그 골리앗과 대적해왔던 그리고 풍운하로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던 다윗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으로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보려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일이죠.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음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도니아의 인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어요.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다윗의 첩들 가운데 하나인 학깃이었고요. 그 여자에 관해서는 뭐 이름은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뭐 다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만 학깃, 축제라고 하는 그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높여서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 가운데 곧바로 연상되는 한 그 성경이 떠오르는데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씀이 바로 아도니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을 높였던 사람의 대표주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도니아에 관하여 많은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했지만 자만심이 가득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에게서 그의 이복 형제로서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의 특징 가운데 일부를 찾아볼 수 있음이 사뭇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도니아에게도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 있는 소질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을 망쳐버렸으며 그리하여 다윗의 궁전에서 혼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러한 생활을 마음껏 상황을 마음껏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코 이런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데 참 아버지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도니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의 재롱을 보며 미소를 짓듯이 그저 자기의 아들의 잘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와 같은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아도니아를 따끔하게 지금 야단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장 7절로 가보겠어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에게 수년 동안 충성을 바쳐왔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이 이제는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미래를 이제 준비한답시고 지금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참 그렇죠. 이제 뭐 다윗은 늙어서 조만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요압 장군 입장에서 보면 장래성 있는 편에 자기가 들어서는 게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왕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다 생각을 하고 그 아도니아 편을 지금 들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궁전 안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고요. 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요압이, 특별히 그 사무엘 하를 보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익히 나눈 바가 있어요. 저는 요압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털 하나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정말 단단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누구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다윗은 다른 아들들 후보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아직까지 정확한 자기의 후계자를, 그리고 뭐 솔로몬을 뭐 비롯해서 말이죠, 정확하게 지금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명령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마도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매우 흡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잔치를 배설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후원자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잔치를 벌려놓으면 많은 후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함께 좀 먹고 즐기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니까요. 1장 9절로 가보세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럽니다. 이 아도니아의 의도는 그 잔치 석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을 다 지금 청하게 되는 거죠. 장자의 권리에 의하여 아도니아는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형들 암논도 죽었죠. 그리고 위에 있는 또 형이었던 이제 뭐 압살롬도 죽었죠.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뭐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제 청한 건데, 어찌 보면 이 아도니아는 솔롬보다 이제 나이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전통이나 규례에 따르면 항상 자기가 왕위를 잇게 되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 다른 왕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던 것은 상당히 대담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주최하는 잔치에 솔로몬은 제외되게 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나단이 밧세바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나단은 다윗이 범죄했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고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뭐 나단을 또 밧세바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말을 했을까요? 11절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뒷전에서 일을 추진하였고 전혀 다윗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나단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는 건데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히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다음번 왕이 되리라고 밧세바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14절 봐보세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제 나단이 하는 말이죠. 왕후 당신 밧세바 보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거기서 거들겠습니다. 15절 16절 계속되는 말씀을 봐보세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밧세바는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 다윗 앞에 나온 밧세바의 의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17절로 20절이죠.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밧세바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뭐 충분히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분명히 예전에 말을 했거든요. 다윗은 그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택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이것이 답답해서 지금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도니아가 매우 잘생겼고 유능한 소년이었으므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압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선택하신 건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철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